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말씀을 39장을 창세기 볼 텐데, 우리 지난주에는 38장에 누구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까? 유다의 며느리 다말. 유다가 마지막에는 그 담보물의 주인공이 자기인 줄 알고 며느리에게 했던 유명한 말 기억나시나요? 뭐라 그랬습니까? 네가 나보다 옳다, 옳도다. 그 옳도다라는 말은 맞다, 틀리다의 개념이 아니고 무슨 의미라고 그랬죠? 네가 지향했던 그 그리스도를 향한 일관된 끈질김이 맞다, 그 말이에요. 인간은 결국 긍휼을 구하며 살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다시 한번 그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며, 또 그 후손을 통해서 누가 옵니까? 베레스. 누구의 조상이 되죠? 이제 살금살금 기억이 나죠? 예, 다윗의 조상이 되고, 그 혈통을 통해서 그토록 그 여인이 운명을 걸고 자기의 자존심, 격식을 다 무너뜨린 채 바라보았던 그리스도가 그 혈통을 통해서 오십니다. 우리는 놀랍게도 그 여인의 이름을 어디서 만나죠? 왕의 족보,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보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이제 그 이야기가 어떤 툴을 통해서 오게 되는가를 오늘 말하고자 하는 게 사실은 창세기 39장의 이야기입니다. 일찍이 이런 전제를 깔고 성경을 지금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요셉의 이야기는 사실은 누구의 족보의 이야기라고 말씀을 드렸죠? 야곱의 이야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질긴 그 교묘한 꽤 많은 곤몰술수에 능한 그 야곱이 어떻게 하나님 안에서 다듬어지고 불순물들이 뽑혀나가고 순결해지는가, 하나님은 그를 어떻게 주도권을 잡으시고 이스라엘 만드시는가를 우리는 누구 이야기를 통해서 보게 된다고요? 요셉의 이야기. 그러니까 결국 요셉의 이야기는 요셉 개인의 생애의 어떤 스토리가 아닙니다. 요셉은 결국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런 인물로 소개되는데, 야곱의 이야기는 그 담고 있는 내용 자체가 그리스도 없이는 존재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거대한 야곱의 톨레도옷을 통해서 요셉의 이야기를 얹어놓는 거죠. 그런 시각에서 창세기는 봐야 해석에 흔들림이 없게 되는 거죠. 자, 우리 39장, 뭐 워낙 잘 알려진 본문이니까 그래도 한번 봅시다. 이거 누가 이렇게 영화를 만들어도 재미있을 것 같아요, 그죠? 예, 굉장히 아주 반전도 있고 분노도 일어나고 그 재미적 요소가 참 많습니다. 근데 과연 오늘 이 사건이 뜻하는 바가 뭘까? 우리가 그 읽으면서도 막 화가 나죠. 이럴 수가 있나? 너무 요셉이 억울한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그 우리 한국에서 억울한 사람이 누굽니까? 조세호 씨라 그래요. 대표적인 억울한 사람. 누군지 알죠? 예. 그런데 그 억울함에 대한 유머가 많이 돌아다니더라고요. 억울함에 대한 유머. 버스를 타고 가다가 버스가 전복이 돼서 네 명이 죽었대요. 그래서 이제 수사를 해보니까 그 네 명 사연이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첫 번째 사람은 내일 결혼식 날인데 그 버스를 타서 죽었어요. 아, 이거 그냥 유머예요. 너무 심각하게 듣지 마세요. 아이 참, 표정들 보고 더 이상 말을 못 하겠네. 두 번째 사람은 그 버스 못 탈 뻔했는데 쫓아가서 두들겨가지고 타고 가다가 죽었어요. 세 번째 사람은 69번을 96번으로 잘못 봐가지고 죽었대요. 또 한 사람이 누구더라? 예. 또 한 사람은 진짜 웃기는 사람인데 그만 내려야 되는데 졸다가 한 정거장 더 가다가 사고가 나서 죽었대요. 이 네 명 중에 그 누가 제일 억울할 것 같아요? 누가? 누가가 어디 있어요? 다 억울하지. 죽었으면 다 억울한 거지. 그런데 역사 속에 실제 이런 억울함이 너무 많아요. 요셉 비교가 안 될 정도의 억울한 사람들이 많죠. 여러분 이건 실화인데 그 뉴올리언즈에서 일어났던 실제 실화입니다. 보석상 주인을 권총으로 살해한 혐의로 글렌 포드라는 30대 청년이 체포가 돼요. 원래는 4명의 용의자가 있었는데 이 글렌 포드는 그 중에서도 굉장히 그 가난한 남의 집에 돌아다니면서 이 정원 그 손질을 해주면서 생계를 유지하는 흑인이에요. 사진을 한번 볼까요? 그가 이 붙잡힐 때 사진입니다. 이분은 결국 이 일로 1983년도에 1급 살인죄로 정식 기소가 돼서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그 지역의 이 흑인들에 대한 또 가난한 흑인들에 대한 이 선입관들 때문에 그는 어떤 알리바이도 성립이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에게는 국선 변호사조차 선임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주 막갓 임명된 초임 변호사들이 어설프게 변호를 하다가 그만 더 미궁에 이 사건이 빠지게 됩니다. 결국은 이 청년은 사형 선고를 받게 돼요. 그리고 이제 매일매일 오늘이 마지막 날처럼 죽음을 기다리면서 늙어갑니다. 매년 재심을 신청하죠.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28년째 되는 해에 우연히도 감옥에 있던 어느 죄수를 심문하다가 이 보석상 살해 사건에 대한 뜻밖의 진술을 듣게 됩니다. 알고 보니까 진범은 따로 있었어요. 그게 28년 만의 일입니다. 근데 그 사이에 어느새 이 청년이었던 글렌 포드는 이렇게 늙어버렸어요. 사진을 좀 볼까요? 이랬던 청년이 이렇게 늙었습니다. 이때는 이미 감옥에서 60이 넘어가던 중반을 향한 나이가 됩니다. 그리고 결국 재심 끝에 진범이 밝혀져서 석방이 되는데 30년 만에 석방이 됩니다. 그런데 진범이 충격적이게도 30년 전 용의선상에 올랐던 4명 중에 2명이 진범이었어요. 진범은 엉뚱하게 그 당시에 풀어주고 죄 없는 이 글렌 포드가 뒤집어 씌워져서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게 됩니다. 석방이 돼서 1년 만에 충격적인 사실을 병원에서 듣게 돼요. 폐암 판정을 받습니다. 참 이렇게 비참하고 비극적인 인생이 또 있을까 싶을 정도로 듣기만 해도 마음이 아프죠. 이때 이 사람을 33살 검사가 기소했는데 그 검사가 병든 글렌 포드를 찾아와요. 찾아와서 이제 사과하는 장면인데 한번 사진을 좀 볼까요? 네, 이렇게 두 손을 모으고 글렌 포드에게 사과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검사가 이때는 이미 이제 검사직에서 물러났을 때겠죠? 이런 이야기를 하게 돼요. 선생님, 이제야 나는 33살의 젊은 검사가 다른 한 인간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판단 내릴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그리고 뼈아프게 깨달았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게 어떻게 용서가 됩니까? 그걸 조용히 듣고 있던 글렌 포드가 검사에게 손을 내밀어요. 악수를 청한 거죠. 그 사과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악수를 청해요. 청하면서 무슨 말을 하는가 하면, 미안합니다. 나는 당신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 정말요. 여러분 같으면 용서가 되겠어요? 저도 용서를 못할 것 같아요. 뭐 신앙심 아니라 뭐래도 용서가 안 될 것 같아요. 감옥에서 고스란히 시들어버린 돈으로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청춘을 어떻게 용서를 할 수 있으며 보상이 된단 말입니까? 악수는 청하는데, 미안합니다. 나는 당신을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요. 그리고 1년 후에 이 글렌 포드는 그 폐암으로 죽게 돼요. 이분이 그 역대 억울한 인생 중에 세 손가락 안에 꼽히는 사람이에요. 오늘 그 성경을 준비하다가 이 글렌 포드에 대해서 이제 기억이 난 거예요. 이게 어느 방송에서도 했던 스토리입니다. 자, 요셉은 지금 형들의 분노의 돌팔매질로 팔려서 애굽으로 가게 되죠. 예, 그래서 애굽에서 보디발의 집에 또 팔려 들어갑니다. 그런데 알듯 모를듯한 이해 안 되는 그 단어 하나가 우리 눈을 거슬리게 만들죠. 2절을 볼까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무슨 자가 되었다 그래요? 형통한 자가 되었다. 자, 우리 청년들, 이런 형통 할래요? 막 감옥에 들어가고 막 팔려가고. 아니,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더라는 말만 없어도 조금 읽어보겠어요. 그런데 이게 도대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더더군다나 형통의 모습으로 우리가 이해가 되냐 그 말이에요. 상식선에서 세상에 믿는 사람이 성경을 읽어도 이런 회개한 기록이 다 있나 싶을 정도예요. 이게 무슨 형통이에요? 그 신이 살아계시다면 이게 함께하는 모습입니까? 근데 성경은 오류가 없겠죠? 그리고 형통이라는 말이 또 나와요. 3절에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뭘 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자, 그래서 우리는 39장 전체를 들어가기에 앞서서 여기서 사용된 이 찰라흐라는 형통의 의미가 뭔가를 유념이 다시 한번 재정의를 할 필요가 있어요. 성경에는 형통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구분되어서 등장한다는 것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시편 30편을 넘겨주세요. 시편 30편. 그냥 성경 절반 대충 펴면 나옵니다. 30편 4절부터 볼까요? 4절.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그리고 이제 시인이 자기 과거 이야기를 회상하는 겁니다. 6절부터는 내가 형통할 때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여기서 말하는 이 형통이라는 단어는 여기 유일하게 딱 한 번 등장합니다. 그럼 창세기 그 형통은 뭐예요? 단어가 틀려요. 용례가 틀려요. 여기서 말하는 형통은 단어가 찰라흐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셀레우라는 단어를 써요. 셀레우라는 말은 말 그대로 세상적으로 잘 나갈 때 그 말이에요. 시인이 하나님을 온전히 경험하기 전에 세상적으로 머리 흔들고 잘 나갈 때 무슨 생각을 했었다고요? 6절을 보니까 내가 셀레후 할 때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뭐 이 정도 되면 누가 날 감히 넘봐? 이 자리를 누가 흔들어? 이렇게 됐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는 그 후에 지독스러운 공고한 중에 처했던 것 같아요. 그게 4절 5절의 고백이에요. 다시 한번 볼까요?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 노염, 울음. 그러니까 그가 형통하다가 세상적으로 정말 잘 나가다가 끝모를 추락을 한번 한 겁니다. 예. 그리고 누굴 경험하게 되죠? 하나님의 진노와 노여움을 경험하면서 그분을 노래하는 자리에까지 이르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되돌아보니까 자기 잘 나갈 때 그 형통은 안개와 같았더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훅 불어버리니까 눈 깜짝할 사이에 눈앞에 거품처럼 사라지더라 그 말이에요. 안개는 제주도 선교 갔다가 이제 아침 비행기 타려고 이렇게 그 한라산 줄령을 넘어오면 안개가 빼곡히 차 있죠. 그 시야가 정말 불투명할 정도로 앞이 거의 안 보일 정도로. 그런데 햇살이 쫙 나면 이 안개가 언제 있었냐는 듯이 싹 사라집니다. 인간의 형통은 그래요. 그게 셀레우예요. 여기 딱 한 번 나오는 단어예요. 그런데 다시 창세기 39장으로 돌아가서 보십시다. 39장을 보시면 2절 이렇게 되어 있죠. 2절을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여러분,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형통의 근거, 기준은 뭘 형통이라고 말하는 거죠? 환경입니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형통의 기초예요. 그래서 이 찰라흐라는 말은 네 가지 문장으로 설명이 될 수가 있어요. 중요하니까 따라합시다. 졸음도 깰 겸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계획이 자기 가슴을 이렇게 대면서 나를 통해서 진행되고, 앞사람 찌르지 말고, 진행되고 완성되는 것. 자, 한 문장으로 할 수 있겠죠? 시작. 뭐 제스처까지 할 필요는 없는데 좋아요. 아주 열의가 있어서 참 마음에 들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나를 통해서 진행되고 완성되는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형통이에요. 자, 우리 지금 요셉의 이야기를 몇 주째 금요일마다 듣고 있는데 요셉의 가장 그 기억되는 그림은 꿈이었습니다. 꿈. 다시 상기시켜보면 요셉은 그 꿈의 의미를 알았다 몰랐다? 몰랐어요? 그러면 요셉과 요셉의 꿈은 어떤 상관관계를 갖고 있을까요? 요셉의 꿈은 요셉의 꿈이 아닙니다. 정확하게 요셉의 꿈은 누구의 꿈이에요? 옳지. 이젠 한마디 하면 열을 알아들으세요. 예. 요셉의 꿈은 하나님의 꿈이에요. 근데 그걸 요셉은 아직 몰라요. 근데 그 꿈이 서서히 요셉의 인간적인 모든 것들을 하나씩 깨부숴가면서 요셉의 전 인생에 걸쳐 어떻게 됩니까? 드러나죠. 요셉을 우리는 조금 객관적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오늘 성경 본문에서만 봐도 남다른 장점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여러분, 그 남의 나라에 팔려 들어가서 주인에게 모든 전권을 맡을 정도로 인정을 받았다는 건 인간적으로도 성실하지 않으면 가능할까요? 불가능합니다. 근데 그 성실함이 계속 성경은 인간적인 성실을 부추기질 않고 누가 함께 하심이라고 얘기합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라 그가 형통한 자가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사람의 성실함도 인간의 끈기와 인내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에요. 누가 성실할 수 있을까요? 누가 맡은 일에 꾸준할 수 있을까요? 이것이 하나님이 내게 맡긴 일이라는 근본 인식이 들어온 사람만 그거 버티는 겁니다. 그게 은혜잖아요. 그거 알아먹는 게 은혜 아니에요? 그거 알아먹는 게 은혜예요. 저는 정말 게을러 터진 그 근성을 갖고 있어요. 제가 잘 알아요. 그런데 굉장히 부지런합니다. 잠을 하루에 두세 시간, 오늘도 지금 두 시간 자고 버티고 있는 거예요. 요즘은 일부 새벽 기도를 하니까 너무 재밌어가지고 잠을 이룰 수가 없어서 한 시, 두 시 튀어나와요. 그게 무슨 인간적인 인내와 의지로 가능할까요? 천만에요. 인간적인 인내와 의지로는 우리는 금방 고꾸라져요. 그것마저도 누구의 은혜가 주도하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가 주도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요셉의 좋은 점은 인정하되 그것이 요셉의 인간성에 초점을 맞춰서는 안 되고 그 근저에 깔린 기초가 무언가를 봐야 됩니까? 은혜였다는 걸 봐야 돼요. 자, 노아는 그리고 에녹은 어떻게 성경에 하나님과 동행하고 의인이 될 수 있었어요? 성경은 정확히 뭐라 그래요? 은혜를 입었더라. 은혜! 은혜를 입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가끔 그런 멘트를 여러분들한테 소개하잖아요. 운 좋은 놈 당할 수 없고 은혜 받은 사람은 당할 수 없어요. 은혜 받아야 돼요. 오늘 이 밤에도 뭐 복잡하게 미주알고주알 그렇게 기도하는 것도 의미가 있겠지만 가장 막바지에 밀고 들어가야 될 것은 다말처럼 나는 고꾸라져도 주님의 도움이 필요하고 십자가 앞에 고꾸라진다는 마음으로 은혜 앞에 무너져야 돼요. 그걸 유다가 보고 내가 옳다. 그게 옳은 거예요. 주님 의지할 줄 아는 게 옳은 거예요. 믿습니까? 요셉은 지금 하나님의 계획이 자기 인생을 통해서 진행되고 있는 것을 아직은 잘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유 만만하게 빙글빙글 웃으시면서 아 얘가 좀 힘들긴 하겠구나. 알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400년을 종살이 할 때도 출애굽기 3장에 그들을 해방시켜 줄 즈음에 모세에게 뭐라 그러죠? 내가 그들의 눈물을 보고 고통을 듣고 우거를 알고 그랬어요. 알고. 근데 그 앞에 더 중요한 얘기가 있었죠. 그들의 눈물이 있었기 때문에 부르짖음이 있었기 때문에 아니에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언약을 기억하사. 그냥 하나님의 스토리가 있어요. 우리가 그것을 그 모든 고난과 풍랑을 겪어가면서 천천히 여러 깨달을 뿐입니다. 믿습니까? 결국 우리가 그걸 눈떠 그걸 안 보이던 조각만 같았던 퍼즐들이 어느 날 갑자기 쭉 한 그림으로 들어올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창세기 45장이에요. 형들이 조아린 걸 보고서야 오마나 오마나 세상에 이게 이거였구나. 요셉이 그때 알아요. 그때 커밍아웃 할 때. 아직 우린 잘 몰라요.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죠? 뭐가 필요할까요, 그러면? 모르지만 해석도 안 되지만 설득도 안 되지만 이해도 안 되지만 딱 요셉의 상황이 지금 그렇잖아요. 지금 나에게 이 닥쳐지는 이 공고함이 해석도 설득도 이해도 안 되지만 지금 당해야 돼요. 겪어야 돼요. 그럴 때 뭐가 필요하겠어요? 그분을 신뢰하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들이 가장 힘겨울 때 풍파 속에 가장 많이 애창했던 찬송 후렴이 뭡니까?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그게 보통 찬송이 아니잖아요. 우리 후렴만 한번 불러볼까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그분은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잘 모르겠지만 이게 뭔지를 잘 이해도 안 되지만 그냥 그분 믿고 질질 끌려서라도 가는 거예요. 믿습니까? 자, 이제 성경을 좀 더 보십시다. 4절,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아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5절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두 가지가 이상하네요. 보통 이제 학교에서 수업 방식은 이렇게 하죠. 교수가 묻고 학생이 답을 하는 방식이죠. 근데 이거 바꿔야 됩니다. 학생들이 자꾸 질문을 해야 돼요. 그렇죠? 학생들이 자꾸 질문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자꾸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해야 돼요. 한 절 한 절마다 시비 걸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 정말 이거 이해 안 되네요. 난 정말 이거 동의할 수 없어요. 뭐 그렇게라도 하세요. 자, 뭐가 이해가 안 되고 뭐가 동의가 안 되냐면 제가 오늘도 이제 어느 교수님하고 앉아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이렇게 설교를 준비해도 준비를 할 수 있어요. 뭐 주의하고 원문 찾고 맥락 보고 그래서 팩트를 정리할 수는 있어요. 근데 진짜 어려운 게 뭔지 아세요? 이 준비된 사실을 넘어 하나님이 오늘이라는 이 현 시간 속에 청중에게 말하고자 하는 게 뭘까? 그게 가장 그 붙들기 어려운 메시지입니다. 그거는 깊이 하나님과 고민하고 씨름하고 싸우는 수밖에 없어요. 자꾸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하는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준비는 했는데 솔직히 좀 모르겠습니다. 뭐 계속 그러는 거예요. 어떤 때는 정말 막연히 여기 서요. 하나님 이게 뭐죠 하다가 그냥 여기 와 보니까 서 있어요. 그럴 때가 많아요. 그럴 땐 진짜 황당하고 답답하죠. 그러니까 늘 그냥 이게 반은 정신 나간 사람처럼 이렇게 뭔가 이렇게 생각하고 자꾸 그러니까 텍스트하고 자꾸 고민하는 거예요. 두 가지가 이해가 안 된다고 그랬어요. 뭘 것 같아요, 여러분? 첫째, 이상하게 요셉의 인생은 자기가 잘못해서 당하는 고난보단 전부 남 때문에 겪는 고난이 대부분이에요. 아니, 대부분이 아니라 전부예요. 애굽에 팔려온 것도 누구한테, 누구 때문에 팔려왔죠? 그 형들 때문에. 쫓아난 형들 때문에 팔려왔어요. 그리고 감옥에 들어간 것도 누구 때문에 들어가요? 보디발의 아내 때문에 홀딱 뒤집어 씌워가지고 들어가요. 야, 세상에 여자들 참 무서워요. 에?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에. 들어갔어요. 이게 첫 번째 이해 모를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인생을 딱 정리하라면 첫 번째가 남 때문에 겪는 고난. 누가 딱 이렇게 걸리지 않아요? 누구예요? 예? 예수님이 저 때문에 달리셨잖아요. 그래서 요셉의 일생이 그리스도의 모형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요셉이 전부 남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억울함을 겪고 고난을 받잖아요. 그래서 주님 십자가만 생각하면 억울할 거 없다, 송택은. 아, 목사님 뭐 억울한 게 많은가 보다. 뭐 그런 건 아니고 보편적인 인생을 놓고 생각할 때 사람들이 다 억울하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표정들 보면 좀 억울하게 생긴 사람들 많아요. 표정들이. 그게 아직 이제 다 이렇게 이해가 안 돼서 그래요. 또 하나 이상한 게 있어요. 뭘 것 같습니까? 또 하나 이상한 게 있어요. 오늘 본문만 봐도 그래요. 지금까지만 살펴봐도. 요셉에게 떨어지는 콧구멍은 사실 아무것도 없어요. 요셉 때문에 전부 누가 먹고 살아요? 예. 네, 전부 남이 잘 먹고 잘 살잖아요. 이게 무슨 그림이죠? 주님의 그림 아니에요. 주님이 자기를 찢어 생명의 떡이 되어 주심으로 우리가 먹고 살잖아요. 매일매일 그 양식을 먹고 사는 거 아니에요? 이 두 가지만 봐도 여기에서 우리가 어떤 삶으로 초대돼야 되는가를 감이 잡힙니까? 안 잡힙니까? 감이 잡히죠. 그래서 어느 목사님이 일찍이 그런 말을 했어요. 공부해서 남주냐? 남줘야죠. 남줘야죠. 그렇잖아요. 저도 우리 청년들 가끔 자주 못하지만 결혼 주례를 할 때 꼭 확인하는 질문이 당신은 5,000명분을 혼자 먹고 살래? 5,000명을 먹여 살릴래? 그러면 대답의 범주 안에서밖에 대답을 안 해요. 5,000명 먹여 살리겠다 그래요. 5,000명만 먹여 살려서 되겠어요? 3.1교회 청년들이면 최소한 10만 단위는 넘어가야지. 50만 명을 먹여 살리겠다. 그런데 이 세상의 구조가 진짜 그래요. 누군가 먹여 살려야 돼요. 누군가는 그 시대의 평균이 되어서 함께 들어오지 못하는 자를 먹여 살리는 책임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 그 뉴욕에 유엔 본부가 있죠. 맞나요? 뉴욕에 있나요? 어디 있나요? 거기 있을 거예요. 제가 어느 글을 읽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그 이렇게 알통 그린 그 미쉐린 그 별표죠, 그거. 그거 받은 식당이면 그래도 유명한 식당 아니에요. 그 유명한 식당이 하나 있어요. 근데 식당 이름이 콘비비오 식당입니다. 이게 사실은 이태리 말입니다. 그 로마 말이죠. 콘비비오. 콘비비오가 사실은 단테가 쓴 글에 향연이라는 글이 있어요. 향연이 뭐예요? 향연이 원 제목이 콘비비오예요. 그 콘비비오라는 말은 향연이라는 말로 번역이 됐는데 우리 청년들 한번 생각해요. 향연이 무슨 뜻입니까? 잔치 아니에요. 잔치. 근데 콘비비오가 무슨 뜻인가 하면 함께 먹고 살자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은 항상 그 정신을 가져야 돼요. 함께 먹고 사는 정신. 그게 주님이 늘 우리를 구원회로 초대하는. 늘 그래서 주님은 그 공고한 자들과 항상 어느 자리에 앉아 계셨죠? 식탁에 앉아 계시잖아요. 여기 시편도 뭘로 초대합니까? 우리에게 상을 베푸시잖아요. 상을 차려놓으시고 우리를 뭘로 초대하시죠? 함께 먹자. 가족으로, 식구로 초대한다 그 말이에요. 혹시 뉴욕에 가거든 그 콤비비어 식당에서 근데 가격이 좀 세다 그래요. 저도 안 가봤는데 교회 공동체나 그리스도의 인생이라는 건 그래서 요셉처럼 남을 위하고 남을 먹여 살리는 직책이에요. 그래서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왕 같은 제사장이라 그럽니까? 제사장이라는 이 직분이 갖는 함의가 뭐예요? 내가 드려지고 죽어짐으로써 남에게 유익이 되는 존재, 이게 제사장 아닙니까? 이것이 제사장 삶 아닙니까? 우리가 제물이잖아요. 교회는 그 시대에 눈물이 되고 가슴앓이를 대신해주고 제물이 되어줘야 돼요. 그 역할을 하라고 시대에 불러주신 거라고요. 그런데 더 이상 한국교회는 어쩌다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으라는 구호를 못하는 지경까지 가버리고 말았어요. 우선 종교개혁 500주년이고 자시후간에 이 구호가 한국교회 안에 먼저 회복이 돼야 됩니다. 교회 안에는 맨파워와 그리고 재물의 능력을 갖고 있다 보니까 은혜가 간절하지 않아요. 절실함도 사라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무서운 현상이 벌어졌죠. 사회에 함께 먹어야 될 슬픔과 공고함과 낮은 자리에 공감 능력이 교회가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이거는 가장 큰 교회의 위기 올시다. 이보다 더한 교회의 위기는 없어요. 우리는 지난 4월 달에 우리 교회에서 개최된 세월호 위로음악회를 겪으면서 한국교회 민낯도 보고 인식 수준도 확인하게 되었어요. 놀랬어요. 정말 놀랬어요. 그 격렬하게 항의 전하는 사람들이 다 교회 중직자들이요. 그거 다 다른 교회 분들이지만은 그분들이 왜 빨갱이에요? 난 듣다 듣다 참 희한한 소리를 다 들어요. 그래서 어른들이 오래 살면 욕 본다는 말이 정말 진리예요. 네? 별 희한한 소리를 다 들었어요. 아니 그 사람들이 왜 빨갱이에요? 그 차디찬 바다에 생떼 같은 자식들 묻은 것밖에는 없는데 그것도 종합적인 사고에 의해서 이게 뭐냐면 교회가 이미 사회에 대한 공감 능력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은 제가 일관되게 여러분들에게 당부하고 부탁드렸던 것처럼 계속해서 주님의 손발이 되어서 주님의 눈물이 있는 곳에 주님의 애통이 있는 곳에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낮은 곳을 향해서 우리 함께 먹자, 함께 살자, 콤비비오 그 길로 가야 됩니다. 한국교회는 무슨 개혁이 한국교회를 살리는 게 아니에요. 개혁하면 뭐 제도 뜯어고치고 사람 바꾸고 하는 게 개혁인 줄 아는데 진짜 개혁은 누누이 강조하지만 히브리서의 말씀처럼 예수만 남겨지는 게 개혁 아니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요셉을 통해서 중요한 두 가지 원리를 다시 한번 생각해야 돼요. 이상하게 요셉의 인생은 전부 남 때문에 고난을 받아요. 남 잘못으로 다 뒤집어 씌우고 애매히 고난을 받습니다. 뿐만 아니죠? 그가 사회에 책임을 크게 맡을수록 자기에게 축적되는 게 없어요. 전부 남을 먹여 살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형들하고 커밍아웃 할 때도 유명한 세 가지 고백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당신들보다 나를 앞서 보내셨나이다. 그 하나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구원의 전체 그림이 그때야 요셉에게 기억이 되고 회복이 되고 보여진 겁니다. 이것이 야곱이라는 한 죄인을 어떻게 하나님이 이스라엘로 만들어가는가를 그리스도를 모형으로 한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설득하고 지금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자, 이제 마지막 부분을 한번 볼까요? 7절.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이거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이까. 자, 여러분 보세요. 요셉이 여기서 이 죄악을 이 20대, 최소한 20대 초반쯤 됐을 텐데 이 불같은 피 끓는 나이에 이 유혹 앞에, 이 유혹이 여러분 한 번 하고 끝난 유혹이 아니죠. 어떻게 유혹했죠? 날마다 유혹했어요. 여기서 우리는 요셉이 이것을 극복할 수 있었던 몇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첫째가 그는 신전의식을 갖고 있었어요. 호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항상 어디에서도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이런 집안에서도 교양이 있는 집, 뼈대가 있는 집안은 어른 눈치를 보는 게 교양이 있는 집안이에요. 맞죠? 어른 버젓이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막 어른 앞에서 큰소리 내고 지 마음대로 하고 그러면 그걸 우리는 콩가루 집안이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내 안에 누가 모셔져 있습니까? 성령님이 모셔져 있잖아요. 그러면 누구를 인식해야 돼요? 당연히 내 주인을 인식해야 될 거 아니에요. 뭐 좀 못된 짓 하고 싶어도 아유 주인이 계시는데 참아야지. 눈치 보는 게 신앙이에요. 자, 우리 옆에 분들에게 잠도 깰 겸 눈치 보고 살자. 여러분, 눈치를 보는 게 신앙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중요한 신전의식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성경을 잘 보십시다. 10절.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뭐 하지도 아니하니라. 예, 정욕의 죄는 맞서 싸우는 죄가 아니에요. 맞서 싸우면 천하장사라도 이기지 못합니다. 정욕의 죄는 그래서 피하는 죄입니다. 피하는 싸움이지 맞서 싸우는 죄가 아니에요. 맞서 싸워요. 자기가 그렇게 센 줄 아는 모양이야. 천만에요. 천하 누구도 세지 않습니다. 그냥 척하고 사는 거지. 그래서 이 특별히 정욕에 관한 죄는 피해야 될 죄인 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요셉은 참 지혜로웠어요. 정말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얼마나 은혜인지. 그리고 세 번째로 신전의식이라는 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누구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다는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일찍이 창세기 37장에서 요셉이 입고 있던 채색에서 의미를 말씀드렸죠? 누구에게 입히는 거라고요? 상속자에게 입히는 거예요. 누구에게 상속합니까? 토라를 잘 배우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 시편 119편의 말씀처럼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이까? 여호와의 말씀으로니이다. 하나님의 강력한 말씀이 결국 우리 인생을 주도해야 우리가 죄와 세상의 더러움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요즘 우리 청년들 말씀 배우느라고 참 수고하고 고마워요. 밤늦게까지 제자 훈련한다. 또 SBC 크레스에 들어가서 강의 듣고. 그게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낮에도 밤에도 너무 이뻐요. 계속 말씀을 배웠어요.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이해되든 안 되든 계속 집어넣었어요. 그러면 어디선가 그 말씀이 튀어나와요. 그 말씀이 역사를 합니다. 말씀은 운동력이 있고 살아 날씀 건갑습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어쨌든 홀딱 누명을 쓰고 그는 감옥에 들어갑니다. 이제 감옥 이야기로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2절을 보세요. 21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또 요셉 때문에 이제 누구까지 은혜를 받아요? 간수장까지. 여러분들 때문에 팀장이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때문에 부장이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이거 진짜 삶의 원리가 그래야 돼요. 그렇잖아요. 예? 성교 앞두고 과장님 위해서 기도하는 자매들 많아요. 예? 휴가 날짜 좀 맞추려고. 얼마나 그 모습이 참 이뻐요. 이게 하나님도 너무 귀여울 것 같아. 아이고, 우리 딸이 이 성교 가려고 저렇게 애쓰는구나.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안 그래요. 게다가 요즘은 옵션이 많잖아요. 뭐 심지어 목요일 날 오는 사람이 있어. 그래도 너무 이뻐. 예? 야, 저래 봐야 저거 이제 1박하고 가는데 그래도 오는 거 보면 기특하잖아요. 사람도 기특하게 보이는데 하나님인들 얼마나 이쁠까요? 그런데 그렇게 하세요. 여러분들 때문에 여러분 주변이 그렇게 복을 누려야 돼요. 그 복이 나한테 안 와도 돼요. 왜? 우리 존재의 목적이 거기 있으니까 그걸로 흐뭇해야 돼요. 엄마 아빠들 애들 입에 밥 들어가는 거 보면 흐뭇하잖아요. 농부들이 논두렁에 물 들어가는 거하고 자식 입에 밥 들어가는 것만큼 흐뭇한 일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마음이 그렇다고요. 결국 간수장이 은혜를 받습니다. 그래서 감옥의 모든 전반 업무를 다 맡깁니다. 뭐 감옥 업무를 해봐야 뭐 있겠어요? 예? 내가 상상을 해보니까 뭐 죄수들 인원 세고 뭐 못된 짓 하나 살펴보고 그거 뭐 그런 거 맡겼을 것 같아요. 감옥이래야 그 당시 감옥 뭐 또 뭐 형편 있었겠어요? 뻔하지. 그런데도 그런 걸 다 성경 기자가 기록하는 이유는 다음 주에. 우리 찬양 하나 하십시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우리 POP 팀들 앞으로 나와서 같이 찬양하십시다. 예수 피를 힘입어 그대로 고개 숙여 조용히 눈을 한번 감아 보십시다. 비로소 눈을 감을 때 보이지 않던 하나님이 내 영혼에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눈을 뜨면 사물이 자꾸 보여요. 저것도 보이고 이것도 보이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는데 그 보이는 것들이 오히려 방해를 하잖아요. 기도하는 시간만은 세상으로부터 눈을 닫고 영혼의 눈을 열어 하나님을 바라보십시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성도 여러분, 이 한 주간 동안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요셉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다 보니까 그런 생각 들죠. 어쩌면 내 얘기 같구나. 너무 속상하고 너무 힘들고 해석도 안 되고 설득도 안 되고 이해도 안 되는 삶의 현장을 늘 징징 붙들고 이렇게 주님의 사랑에 붙들려 금요일 밤 나올 때마다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오늘 요셉의 형통을 기억하십시다. 아직 그 전체 그림이 다 드러나진 않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이 여러분들의 생애를 통해서 지금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렇게 완성될 것입니다. 요셉의 이야기는 그리스도의 이야기요,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야곱의 톨레돈. 오늘 여러분들이 가지고 나온 혼자는 이고지고 가기에는 너무나 힘겨운 것들, 목놓아 하나님 앞에 눈물과 기도로 통곡으로 한나가 하나님 앞에 심정을 쏟는 것처럼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애통하십시오. 애통을 잃어버린 세대, 슬픔이 사라진 세상입니다. 하나님, 오늘 요셉처럼 두 가지 삶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남을 위하여 애매히 받는 고난마저도 그들에게 유익이 된다면 감당하겠습니다. 요셉 때문에 나의 모든 삶의 언저리가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의 통로로 살 수 있도록 은혜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나온 모든 제목을 놓고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주여 부른 다음에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밤에 저들을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